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의 최신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 아주 작은 진전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일어나야 할 일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 북한의 섬유 수출을 금지하고 원유 판매량에 제한선을 두는 내용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담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말레이시아가 더 이상 북한과 교역하지 않는데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의 대북 제재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떤 영향을 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앞서 이날 중국이 새 유엔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등 중국에 금융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종차별주의와 극단주의, 반유대주의, 백인 우월주의 등을 지지하는 증오단체들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했습니다. 미 하원은 어제 전날 상원에서 통과된 백인 우월주의 단체, 신나치, 기타 증오범죄를 일삼는 극우단체들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 상원의원과 팀 케인 상원의원, 공화당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샬럿스빌 유혈 사태와 관련해 시위를 일으킨 백인 우월주의자들 뿐 아니라 상대편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미 의회는 지난달 11일 차량 돌진 극우 폭력에 희생된 헤더 하이어 씨의 죽음은 국내 테러 공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의 실권자 아웅산 수치 외무장관이 이달 말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난민 문제와 관련해 수치 장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미얀마 정부 대변인은 13일 수치 장관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국내에 머무르며 안보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웅산 수치 여사는 미얀마 군사 독재 정권에 항의해온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얀마 정부군의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 등 각종 인권 유린 문제에 침묵하다 이달 초 로힝야족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영국과 스웨덴의 요청에 따라 긴급 회의를 열고 미얀마 로힝야족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싱가포르 대통령 선거위원회는 13일 할리마 야콥 전 싱가포르 국회의장이 싱가포르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공식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할리마 전 의장만이 자격에 적합한 유일한 후보라며 무투표로 싱가포르 차기 당선인으로 확정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지난주 할리마 당선자와 함께 입후보 신청한 4명의 후보자는 후보자 자격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싱가포르의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할리마 당선인이 14일 오후 6시 이스타나 대통령궁에서 취임식을 치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노동자들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계획대로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오늘 노동개혁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긴 하겠지만 계획대로 노동법 개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프랑스 제2노동단체인 좌파 계열 노동총동맹은 어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고강도 노동개혁에 반대해 하루 동안 전국에서 총파업투쟁을 벌였습니다. 허리케인 어마로 큰 피해가 발생한 플로리다주와 카리브해 섬 등지에서 복구작업이 점차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긴급구조요원들은 플로리다 키 지역에서 어마로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과 영국 외무부 장관도 카리브해 섬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초상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신의 얼굴이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요. 공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인간은 누구나 이 초상권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동물에게도 초상권이 있을까요?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의 한 섬을 여행하던 영국의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 씨의 사진기를 이 섬에 살던 나루토라는 이름의 검정 짧은 꼬리 원숭이가 낚아챘는데요. 나루토는 이 사진기로 수백 장의 자기 얼굴 사진을 찍었습니다. 원숭이가 스스로 사진을 찍었다는 희소성과 함께 몇몇 장은 뛰어난 작품성을 보이면서 아주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한 동물보호단체가 정작 사진을 찍은 나루토와 원숭이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하급심의 판결은 동물에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고요. 이에 동물단체는 상고했는데요. 최근 이 동물보호단체와 슬레이터 씨 양측은 관련 소송을 중단하는 대신 이 사진으로 발생한 수익의 25%를 보호단체에 기부하고 멸종 위기를 맞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검정 짧은 꼬리 원숭이를 위해서 쓰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나루토의 얼굴 사진이 동물 보호를 위한 관심을 촉구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1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14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17에서 28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5도에서 27도, 신의주 15도에서 25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4에서 28도, 함흥 12도에서 26도, 끝으로 청진은 11에서 24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짐 크로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I got a name, 세상 모든 것처럼 내게도 이름이 있지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Like the pine trees lining the winding road, I've got a name, I've got a name. Like the singing bird and the croaking toad, I've got a name, I've got a name. And I carry it with me like my daddy did. But I'm living the dream that he kept here. Moving me down the highway, rolling me down the highway. Moving ahead so life won't pass me by. Like a north wind whistling down the sky, I've got a song, I've got a song. Like the whippoorwill and the baby's cry, I've got a song, I've got a song. And I carry it with me and I sing it loud. If it gets me nowhere, they're proud. Moving me down the highway, rolling me down the highway. Moving ahead so life won't pass me by. Moving
know I could share it if you want me to. If you're going my way, I'll go with you. Bend me down the highway, don't let me down the highway. Moving ahead so life won't pass me by. Bend me down the highway, don't let me down the highway. Moving ahead so life won't pass me b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이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에 멈췄던 원전들이 재가동 승인을 받았고요. 이어서 중국에서 종교활동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 정부의 외교 수장인 양제츠 국무위원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는데요. 어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회담 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에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서 미래 두 나라 관계 발전을 논의할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지금이 9월이기 때문에 이달이 지나면 올해도 한 석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네. 연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언제쯤이 될까요?
예,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미국 언론은 11월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일본 공영방송 NHK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중국과 한국을 함께 방문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의 청와대 관계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한국 방문 일정을 미국 측과 협의했다고 오늘 언론에 확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에 중국과 한국 또 베트남과 필리핀과 같은 이 아시아 주요 국가들을 순방하는 거군요.
예, 백악관은 아직 이 같은 일정을 공식 확인하지는 않았는데요. 이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이 아시아 일대 안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또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에 가서 각국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서 이 북핵 해법을 중심으로 이 관련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미국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밖에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또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 사이의 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살펴볼까요?
예,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미국과 중국의 두 나라 공동 관심사인 국제 현안과 지역 문제에 대한 의견을 양측이 교환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 이행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의제였던 것으로 신화통신이 설명했습니다.
예, 사실 북한 문제에 중국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비판을 했고 또 네. 이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도 지시하면서 두 나라 관계가 좀 경색되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회담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양제츠 중국 국무위원은 어제 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주도 아래 양국 관계가 중요하고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양호한 발전 추세는 공동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공동 협정의 희망이라면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협력이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미국과의 현재 관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본 거군요.
예,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은 게요. 이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으로 양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에서 양측의 교류와 대화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양 의원은 촉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핵심 이익과 주요 관심사들을 존중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두 나라의 다른 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대방의 핵심 이익을 존중하라, 또 다른 점을 적절히 관리하자, 이런 말들은 무역 현안이나 남중국해 분쟁 등에서 미국이 중국의 행보에 제동을 걸 때마다 중국 측이 자주 써왔던 말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관계가 좋긴 하지만 기대만큼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답했습니까?
예,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어제 회담에서 이 두 나라가 전략 경제 대화 등을 통해서 외교 안보와 무역 현안의 성과를 내온 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사회 문화 또 사법 분야는 물론이고 사이버 안전과 관련한 대화 채널까지 성공적으로 새롭게 열 수 있도록 중국 측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볼 텐데요. 일본에서 운영을 멈췄던 원자력 발전소가 다시 가동된다고요?
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폭발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원전 두 곳을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오늘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재가동이 시작되면 사고 이후에 도쿄전력 산하 원전이 다시 움직이는 첫 사례인데요. 그동안 일본 정부가 내세웠던 이른바 탈원전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는 것인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떤 사정인지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군요.
예, 지난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폭발 사고 이후에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갖가지 문제가 불거지자 일본 정부는 원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1년 반 동안 전국에 있는 원자로 50개를 차례로 운행 정지시켰습니다. 특히 사고 원전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고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원전들의 가동을 일체 멈추도록 했는데요. 사고 후 6년 만인 지금 와서 니가타 현에 있는 가시와가치에 있는 가시와가자라키 원전 7호기와 8호기를 다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조건부 적격 판정을 내린 겁니다.
예, 자 조건부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붙은 건가요?
예, 도쿄전력으로부터 안전 강화에 대한 다짐을 받고 또 새 냉각장치 등을 추가하는 한편 또 경제산업성이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조건으로 이번 이들 원자력 발전소들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요. 이후에 가동 재개가 공식적으로 결정됩니다.
예, 자, 당초 일본 정부가 원전 포기까지 선언했다가 이렇게 다시 가동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평균 25%나 올랐고요. 이 산업용은 38%까지 올랐는데요. 이 때문에 생활 물가가 오르고 이 경제 전반에 영향이 퍼지면서 결국 지난 2015년에 일본 정부는 안전에 문제없는 원전은 재가동하겠다면서 이 탈원전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2년여 동안 각 원전들이 다시 가동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적격 심사를 진행했고요. 이번에 두 곳에 대해서 일단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네. 자,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니가타 일대 주민들이 반발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방사능이 유출된 후쿠시마 일대 주민들의 피해가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이 주민들은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반대 의견이 훨씬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이 원전 재가동은 1, 2년 동안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세계 각국에서 탈원전 정책이 한창 진행 중이죠.
네, 가까운 한국과 타이완 등에서 관련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지난 5월에 탈원전을 주요 공약으로 새 정부가 출범한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일시 중단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국민에게 직접 묻겠다면서 공론화 과정도 진행 중인데요. 타이완에서는 차잉원 총통 주도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와중에 지난달에 타이완 땅 전체 면적의 3분의 2에 전기 공급이 끊기는 대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제장관과 총리가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시아권 밖에서는 어떤 움직임이죠?
사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가장 먼저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던 건 유럽 국가들입니다. 독일은 지난 2011년, 오는 2022년까지 원전 17곳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결정했고요. 같은 해에 스위스는 원전 5곳을 2024년까지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이런 일정을 더 앞당기기 위해서 지난해 국민투표까지 실시했다가 부결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원자력 발전소를 멈추게 되면 그만큼 전기 생산이 줄어드는데, 뭐 일본이나 대만을 봐도 그렇고요.
네.
이 대안은 뭡니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각 나라들은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로 발전하는 비중을 늘려서 전력 공급 구조를 바꾸는 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태양열 등을 이용해서 전력 생산 효율을 높이는 신기술을 사용한 방법인데요. 현재 세계에서 이런 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환경단체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 정부가 종교 활동에 대한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죠?
네, 최근 중국 당국이 종교 활동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그동안 종교를 통한 외부 세력의 침투를 막고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왔는데요. 중국 국무원이 지난주 종교 사무 조례를 승인했습니다. 이 새로운 조례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 자, 새롭게 개정된 종교 조례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인터넷을 통한 종교활동, 그리고 학교 내 종교활동, 또 종교훈련을 위한 해외여행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요. 또 교육시설 등이 승인 없이 종교활동에 이용될 경우 아예 인가가 취소됩니다. 또 앞으로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고강도 제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실제로 최근 인터넷에서 종교활동을 하던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진 사례도 있었다고요?
네, 지난해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자치구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중국의 인기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위챗에서 이슬람교를 토론하고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가르치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 와중에 석 달 만에 체포돼서 징역 2년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중국은 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 특성상 종교의 자유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게 현실적인 사실인데요. 중국 당국은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 종교의 자유와 불법적인 종교 활동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자, 현재 중국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한 1억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 신자 수는 이보다 몇 배는 더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종교활동을 하는 장소를 당국에 신고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이런 공식 장소보다는 이 가정집 등을 비롯한 이른바 지하교회라고 불리는 곳에서 종교의식을 갖는 것을 더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난민 입국 규제와 관련된 대통령 행정 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가 어려울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인들의 부채 규모가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입국 규제와 관련해서 눈길을 끄는 결정이 나왔죠.
네, 연방대법원은 난민 최대 2만 4천 명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라는 제9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을 막아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이 이날 한 문단짜리 아주 짧은 명령문을 냈는데요. 누가 반대 의견을 냈는지 등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 결정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네, 미국 내 정착 지원 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미국 안에서의 정착 제의를 받은 난민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숫자가 최대 2만 4천 명입니다.
예. 자,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몇몇 이 무슬림 국가 출신 시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 그 대법원 결정이 그 행정명령과 좀 관련이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어제 나온 결정을 이해를 하려면 올해 초에 나온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뭔지 알아야 하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에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있는 7개 무슬림 나라 시민들 그리고 시리아 출신 난민들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나라 국적자의 입국을 90일 동안 금지하고요. 이 난민 수용은 120일간 제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당시 이 행정명령 때문에 미국 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물론입니다. 이 몇몇 주정부와 시민단체들이 소송을 내는 등 반발이 컸었는데요.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입국 금지 대상 7개 나라에서 이라크를 제외한 행정명령을 수정해서 발표합니다.
예, 이렇게 수정된 행정명령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반발은 그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 관련 행정명령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이 연이어서 진행이 됐는데요. 이 결국에는 올해 6월에 들어서 연방 대법원이 개입하게 됩니다.
예, 그때 이 트럼프 행정부의 유리한 결정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이 연방 대법원은 수정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하고 이 정식 심리를 10월에 시작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입국 금지 대상 국가의 시민이더라도 미국의 진실한 뭐 라틴어로는 보나피데라고 하는데요. 이 진실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들의 입국을 금지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자, 이 진실한 관계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이 가족이 미국에 있거나 미국에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미국 직장에 취직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항목에서 특히 이 가족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를 두고 갑론을 박이 생긴 거죠.
예. 자, 그럼 지금까지는 어디까지를 가족으로 인정해 줬던 건지 궁금한데요.
네, 한 차례 수정된 행정명령에서는 이 부모,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형제에는 가족으로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조부모, 손주, 약혼자, 이모나 삼촌 등은 여기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법원 판결이 지난주였죠. 지난 7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순회법원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여기에서는 조부모를 포함해서 손주, 이모, 삼촌에게도 미국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법원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또 난민기관에서 정착을 주선한 난민들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내려진 대법원의 결정은 이 7일에 연방순회법원에서 있었던 결정과 관련된 것이었군요.
맞습니다. 이 미국 정부는 이 판결이 나오자 이 가운데 특히 이 난민 관련 항목, 즉 이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는 난민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라는 판결의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고요. 결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인정해 준 겁니다.
예. 자, 이제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으면 이 문제가 마무리된 겁니까?
아닙니다. 대법원이 하급법원 결정을 기각했지만 일시적인 것이고요. 아까 말했지만 이 정식 심리가 10월 10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심리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대법원 결정이 관련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인정해 준 셈인데요. 그래서 관련된 논란이 끝나려면 아직도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잠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합니다만 이 트럼프 행정부에게는 부분적인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렇게 봐야 하겠죠. 이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어제 저녁에 이제 성명을 냈는데 이 대법원이 행정명령이 효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를 허용해서 기쁘다면서 이 다음 달 대법원에서 열리는 구두 변론에 이르기까지 이 행정명령을 활발하게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민 문제를 비롯해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현안이 바로 이 텍스 리폼, 그러니까 세제 개혁 문제인데요. 어제 이 중무장관인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언론에 나와서 아주 눈길을 끄는 발언을 했군요.
네, 무누시 장관 어제 미국의 경제 전문 방송이죠. 이 CNBC에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15%로 낮춘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는데 예산상 문제점들을 고려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누신 장관은 이 법인세율을 아주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낮추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법인세율 인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혁 내에서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었죠?
물론입니다. 이 법인세율, 그러니까 이 기업에 매기는 세금의 비율이 법인세율인데요. 현재 이 세율이 35%입니다. 이거를 15%로 대폭 줄여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그런 목표죠. 이 법인세율 인하는 이 과세 기준을 3단계로 단순화한다는 방안과 함께 이 트럼프 세제 개혁안의 기둥입니다.
네. 자, 이 법인세율과 관련한 무누신 장관의 발언, 이 세제 개혁을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군요.
맞습니다. 이 세제 개혁을 완성하려면 반드시 연방의회에 협조가 필요한데요. 현재 의회안 분위기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 저 의회 내에서 반대가 좀 많은가 보죠?
그렇습니다. 이 세제 개혁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은 물론이고요, 자기 소속 당인 공화당 안에서도 반대 부딪혀 있습니다. 미국 주류 언론들은 이 세제 개혁안이 진전을 보이려면 먼저 공화당 안에서 단일안이 나와야 할 거라고 지적하는 실정입니다.
예. 자, 그럼 이 세제 개혁안과 관련해서 핵심 쟁점은 뭡니까?
이게 또 다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긴데요. 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 기업과 개인에게 매기는 세금을 대폭 줄여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생기는 이 세금 수입 부족분을 어떻게 보충하느냐가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세금 수입 부족분을 어떻게 메우느냐. 미국 정부는 세제 개혁을 실행해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모자라는 세금 수입을 걷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메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요, 특히나 민주당 그리고 진보 진영에서는 이것들이 모두 부자들을 위한 세제 개편이라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회견에서 무누신 장관은 세제 개혁의 연내 완료에 매진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세제 개혁안이 통과가 되면 이를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 미국인들의 부채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인이 지고 있는 빚이 약 13조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사상 최대 규모인데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이 같은 수치를 발표하면서 자동차 융자, 주택 융자, 또 신용카드 빚 등이 모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국민이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 앞서서 미국인의 부채 규모가 최대였던 때를 추적해 보면 지난 2007년 말에 시작된 금융위기 때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당시와 비교해서 현재 경제 상황이 많이 개선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죠?
네, 부채 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주택융자, 주택을 살 때 빌리는 돈이죠. 2007년 금융위기 발단이 된 게 바로 이 주택융자였는데요. 이 당시에 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까지 은행이 돈을 마구잡이로 빌려줘서 주택시장이 무너졌고 결국 이 때문에 금융위기가 찾아왔죠.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돈을 갚을 수 있는,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택융자가 제공되고 있고요. 그 외 대부분 융자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에 이 노동시장도 살아났는데요. 이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까지 내려갔는데 뭐 이런 점들이 부채 규모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네. 이 전문가들이 역시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직장을 찾은 이 미국인이 수백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돈을 더 쓰게 되고 또 빚을 내는데도 덜 주저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는 사람들이 돈을 씀으로써 소비를 하면서 돌아간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이 빚이, 이 부채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 자, 하지만 수치상으로 이 빚의 규모가 사상 최대라는 점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미국인들이 경제위기 당시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벌써 잊고 있다고 지적하는 경제학자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소비지출인데 이렇게 소비지출로 인한 빚이 많은 상황에서 경기가 다시 가라앉게 되면 이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또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금융위기가 닥쳤던 지난 2007년하고 지금 경제, 미국 경제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또 미국인의 임금 역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빚의 규모가 사상 최대라고는 하지만 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부채의 비율이 옛날보다는 더 낮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때마침 이 미국인의 중간 소득이 올랐다는 결과도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인구조사국 이 조사가 화요일 나왔는데요. 지난해 미국 가정의 중간 소득이 5만 9천 달러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3%포인트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고요. 또 미국 경기 침체가 시작된 2007년 수준도 완전히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이와 함께 빈곤율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빈곤율 역시 2년 연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빈곤 계층이 전체 인구의 약 13%에 해당하는 4,060만 명이었는데 4,060만 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게 2015년보다 1%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은 물론이고요. 또 2007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장기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득이 증가하는 것과 함께 빈곤율을 낮췄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타박타박 미국 여행이 방송됩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안녕하세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박영섭입니다. 미국 땅이 넓다는 건 대개 다 아실 텐데요. 그런데 이 넓은 미국 땅에 무려 5분의 1이나 차지하는 주가 있습니다. 바로 알래스카 주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주입니다. 미국 곳곳의 문화,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알래스카 주 얘기 들려드립니다. 미국의 최북단 알래스카주의 면적은 172만 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한반도 전체 면적이 약 22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이 알래스카주가 얼마나 큰 주인지 조금 짐작하시겠죠? 예, 알래스카는 남북한을 다 합친 것보다 자그마치 7배 정도나 큰 주입니다. 알래스카는 미국 본토와는 뚝 떨어져서 북미 대륙 서북쪽에 섬처럼 있어서 오히려 캐나다나 러시아와 더 가까이 접해 있는데요. 사실 이 알래스카는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867년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를 주고 미국이 이 땅을 사들인 겁니다. 하지만 온통 얼음밭에다가 춥디 춥기만 한 이 동토의 땅, 알래스카 구매를 주도했던 윌리엄 스워드 당시 국무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날 만큼 당시 미국의 여론은 부정적이었다고 해요. 지금 생각하면 스워드 장관의 이 판단이 미국으로서는 얼마나 고마운 결정이었을까요? 이 알래스카라는 이름도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이었을 때부터 썼던 이름인데요. 알래스카 원주민 말로 위대한 땅, 좋은 땅, 본토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알래스카가 미국 땅이 된 지 올해로 꼭 150주년이나 됐지만 여전히 알래스카에는 러시아 흔적이 많이 남아있고요. 러시아 풍거리, 러시아 옷차림을 한 사람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데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특히 알래스카 남부 케나이 반도에는 러시아계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데요. 이곳 주민들은 대부분 50여 년 전에 공산주의 소련을 떠나온 사람들이라고 해요. 지금은 백발의 할머니가 된 이리나 페베로바 씨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리나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With the arrival of communism, at first it was fine, but then they just started.
처음 공산주의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얼마 안 돼 그들이 들이닥쳐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원래 대가족이 함께 살았어요. 지금 이곳에서처럼요. 애들을 먹여야 하는데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엄마들이 그러면 자식들을 뭘로 먹이냐고 물어보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개들한테 애들을 던져주라고. 그러면 개들이 먹을 거라고요.
러시아 정교를 믿는 이들에 대한 소련 당국의 박해가 심해지자 결국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었는데요. 러시아와 가까웠던 이 알래스카는 이들에게는 희망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이리나 씨 아들인 데니스 페베로바 씨는 3살 때 미국에 왔는데요. 러시아 말과 러시아 정교에서 쓰는 슬라브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고요. 저녁이면 미국 뉴스를 시청한다고 합니다. 물론 데니스 씨는 자신은 당연히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We are here for 40 years. 우리는 여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어떤 관광객들은 우리의 옷을 보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다 잘 압니다. 우리가 당연히 미국 사람이라는 것을요.
현재 알래스카 인구는 약 74만 명입니다. 인구 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0.5명, 그러니까 한 명이 채 안 되는 건데요. 50주 가운데서는 늘 인구 밀도가 가장 적은 곳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주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최근에는 인구가 조금씩 느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한국계 미국인들, 즉 한인들은 약 8천 명 정도 산다고 합니다. 7년 전에 알래스카에 정착한 김종철 씨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다른 주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주민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을 아주 잘 펼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은 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전 주민에게 이제 석유 개발 발전 기금을 배당금으로 지급을 하는데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지급을 하고요. 주 자체가 돈으로는 엄청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는 불황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토지까지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불황을 해줍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알래스카는 실제로 미국 50개 주 가운데서 늘 잘 사는 주로 1, 2위를 다투는 주입니다. 알래스카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는 바로 알래스카의 풍부한 천연자원 때문인데요. 알래스카에는 광물 자원뿐만 아니라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는데요. 1968년에 알래스카에서 석유가 발견된 이후 이곳 사람들의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해요. 알래스카 주민인 앤서니 에드워슨 씨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I can remember the time when we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저희도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꿀을 채집하고 물고기를 잡으며 생활을 해야 했죠. 하지만 석유가 발견된 후 놀랄 만큼 잘 살게 됐고요. 사회도 발전했습니다. 학교, 아파트, 병원 같은 것들이 들어섰거든요.
알래스카는 또 방대한 수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제시 칼스톰, 알래스카 관광청 공보관의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알래스카는 연어, 가자미, 대구 등 다섯 개 주요 어종의 고향입니다. 특히 연어는 알래스카의 가장 중요한 수산업 자원이고 관광 자원이죠. 알래스카에는 수많은 강과 하천들이 있는데요. 이 하천 상류에서 태어난 연어들은 먼 바다까지 나갔다가 죽을 때는 다시 이곳 알래스카까지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알래스카 주민들의 낚시 사랑은 대단한데요. 특히 알래스카 남쪽의 땅끝 마을인 호머시에서 열리는 넙치잡이 대회는 아주 유명해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낚시 애호가들이 몰려드는 행사입니다. 어떤 업체는 무려 100kg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상금도 주어지는 이 대회의 우승자는 대개는 전문 낚시꾼들이지만 그저 낚시를 즐기려고 참가하는 일반인들도 아주 많다네요.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5년째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는 여성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Well, you gotta learn how to do it first and then you have to
어떻게 하는지 먼저 낚시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근육도 키워야 해요. 무겁고 잘 도망가기 때문이죠. 정말 어마어마해요. 30m가 넘는 것들도 종종 잡히는데요. 잡히면 집에 가져가서 다 먹습니다. 모두 우리 거니까요.
타박타박 미국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래스카에서는 미국의 어느 다른 주에서도 결코 볼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의 향연이라는 오로라, 그리고 백야라는 현상인데요. 백야는 보통 지구 극지방에서 주로 나타난 건데요. 미국의 최북단인 알래스카에도 이런 백야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제시 칼스톤 공보관의 도움말입니다.
White night is a phenomenon. The sun doesn't go down in the summer.
알래스카의 백야는 여름 내내 해가 지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날이 계속되면서 이때 작물이 마구 자라서 농사도 아주 잘 되죠. 상상을 해보세요. 한밤중에 일어났는데 아직도 환한 대낮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좋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깜깜해지면 하던 일을 다 중단해야 하죠?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놀던 걸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알래스카는 사람이 살기에 썩 좋은 곳이라고만은 할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거대한 대자연의 품 속에서 그들만의 삶의 방식을 터득하고 자연과 더불어서 넉넉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제시 칼스톰 씨는 말하네요.
An example is my parents. They were living in Seattle, Washington, and then they moved.
예를 들어 제 부모님 경우에는 직업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알래스카 페어뱅크로 왔는데요. 2년 계약을 마치고 돌아갔지만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죠. 아름다운 자연, 여유 있고 원시적인 삶, 그리고 착한 사람들. 이곳 사람들은 눈밭에 차가 서 있으면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 뭐 도와줄 게 없느냐고 물어보죠. 언젠가 자신도 경험한 곤란한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은퇴하고 다시 이곳에 올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이곳의 삶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고 해요.
네, 제시 칼스톰 공부관의 얘기를 끝으로 미국 곳곳의 문화와 풍물, 다양한 얘기거리 찾아가는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 순서 여기서 접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입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can't take a hint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Why is Tony still calling you?
It's because he can't take a hint.
Well, you should tell him directly that you don't want to talk to him anymore.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Why is Tony still calling you? 왜 아직도 토니가 너한테 전화하니? 라고 묻자 저는 It's because he can't take a hint. 눈치를 못 채고 있거든.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제이슨은 Well, you should tell him directly that you don't want to talk to him anymore. 그럼 토니에게 직설적으로 말하지 그래?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hy is Tony still calling you?
It's because he can't take a hint.
Well, you should tell him directly that you don't want to talk to him anymore.
Today's expression is can't, C-A-N apostrophe T, can't take, T-E-K-E, take a hint, H-I-N-T, hint, can't take a hint. If you can't take a hint, you can't understand or do something that is communicated indirectly.
영어 단어 hint, hint는 암시라는 뜻이죠.
Take a hint는 암시를 알아차리다, 눈치를 채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can't take a hint라고 하면 눈치를 못 채다, 눈치 없다는 뜻이 됩니다. In today's example, I tell Jason that Tony won't stop calling me because he can't take a hint.
네, 본문에서 제가 제이슨에게 토니는 눈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It's because he can't take a hint 라고요.
네, 이렇게 상대방의 암시나 기분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 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Tammy definitely can't take a hint. Tammy definitely can't take a hint.
태미는 정말 눈치가 없어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Joe hoped Jessica would take a hint and stop bothering him.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조는 제시카가 눈치를 채고 그만 귀찮게 굴기를 바랐다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hy is Tony still calling you?
It's because he can't take a hint.
Well, you should tell him directly that you don't want to talk to him anymore.
Let's review. If you can't take a hint, it means that you can't understand or do something. Therefore, you can't behave accordingly. Can't take a hint. Can't take a hint.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The Three Degrees가 부른 Women in Love, 사랑에 빠진 여자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Completely a woman. should think I'm crazy, but to be there when you want me is enough. I'm not a child, I'm a woman. I love you.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592년 9월 13일 오늘, 프랑스 최고의 사상가이자 르네상스기를 대표하는 철학자이며 또한 문학가였던 미셸 몽테뉴가 59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1533년 프랑스의 몽테뉴라는 마을에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몽테뉴는 20대부터 재판소에서 일하며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몽테뉴가 37살 때 그는 독서와 저작 활동에 몰두하기 위해 법관 생활을 그만둡니다. 몽테뉴는 이후 약 10여 년에 걸쳐 다양한 형식의 글을 쓰다가 1580년 그 글들을 모아서 수상록 1, 2권을 발표했습니다. 이 책은 몽테뉴가 역사와 사회에 관한 의견이나 비평, 신앙과 과학,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반성 등 인생의 전반적인 분야에 관한 내용들을 감상문 형식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이 수상록은 오늘날 에세이, 즉 수필이라는 문학의 효시가 될 뿐 아니라 이후 프랑스와 유럽 문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971년 9월 13일 오늘. State troopers moved into position to retake the prison if ordered. 미국 뉴욕주 1,500여 명의 주방위군이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교도소로 꼽히던 뉴욕주의 아티카 교도소에 투입됐습니다. 날 전 아티카 교도소에서 죄수들이 일으킨 폭동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살인과 강간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아티카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1,200여 명의 죄수들이 배급되는 화장실 휴지를 늘려달라는 등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주장하며 폭동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교도관 20명을 인질로 잡고 교도소를 점거했습니다. 이에 록펠러 주지사와 죄수들 간의 협상이 진행되지만 이는 난항을 거듭했고 결국 록펠러 주지사는 더 이상의 협상을 거부, 1971년 오늘 무력 진압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당국의 진압은 불과 5, 6분 만에 끝났지만 이로 인해 인질 9명을 포함한 4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듬해 비틀스 출신의 존 레너는 아티카 주립 교도소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소자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을 처음으로 일깨운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